오늘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라는 제목 하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 서신, 요한 복음과 또 요한 1, 2, 3서, 또 요한 계시록 전통적으로 모두 다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글들 안에서 정말 많이 강조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특히 요한일서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위치해 있는 요한일서 4장에 사랑에 관한 논의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구절이 요한복음 4장, 요한일서 4장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조금 위로 올리셔서 4장 8절을 보십시오. 4장 8절을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조금 내리셔서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거 어떻게 이 위치를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요한일서 4장이잖아요. 4, 2는 8입니다. 4장 8절에 나오고 그리고 또 4, 2, 8에다가 2, 8은 16이니까 4장 16절에 또 한 번 나온다. 제가 그렇게 외우고 들어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과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있다면 세상에 유일하신 절대자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또는 신이라고 부르던 지존자라고 부르던 간에 그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신다라는 믿음이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따라서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는 그 하나님이 또한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공동체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의미이고 그 관계가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성부와 성자가 반목하시고 성부와 성령이 서로 믿지 못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신과는 사실은 그리스 로마와 같은 세속 신화들에서 나타나는 신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신들이 끊임없이 다투고 미워하고 전투하고 그 뒤에 음모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세상에 영향을 준다. 그러한 신관과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결국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규정짓는 단 하나의 본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늘 많이 얘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또 사랑을 갈망하지만 그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은데 그것은 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관계 안에 두려움 없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일방적일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랑 안에는 이미 내가 거절받고 상처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내포되어 있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확장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를 통해서 나타났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만드심으로써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사랑을 나누기 원하셨고 또한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기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마치 로봇처럼 그냥 입력해 놓은 프로그램대로 반응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관계 안에 있는 사랑이고요. 줄 때 받을 것을 기대하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는 주기만 할 거야. 나는 안 받아도 상관없어.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사랑을 준다면 받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 난 꼭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겠어,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사랑을 통해서 타인과 다른 대상과 관계를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교제하고 싶고 그 안에서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바로 그러한 기대를 가지시고 의도를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사람과 사랑을 나누기 원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 사랑에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셨지만 사람은 하나님 등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다 사랑을 말하고 또 사랑을 갈구하지만 늘 우리 한켠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야만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데 그 두려움을 좀처럼 뛰어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절당하는 것,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어떤 식으로든 감추거나 또는 막아내고자 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성을 쌓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있다면 가인이 성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면서 자기의 도시를 건설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 속에서는 두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자기의 성을 가능한 한 높이 쌓고 아무도 자기를 침범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우리의 이중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꼬이게 만듭니다.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죠. 에덴은 사람이 하나님 등에 비수를 꽂은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말라는 일을 사람이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규칙을 어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또는 신뢰의 관계를 무너뜨린 현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뿐인가요? 이제 하나님을 떠났으니 우리 인간들끼리 열심히 힘을 모아서 잘 살면 된다. 그럴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동일한 그 에덴에서 나타납니다. 왜 범죄하였느냐?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 최종적인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의 원초적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부관계 안에서 신뢰가 깨지고 만 것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언제든지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남의 편이 된 것입니다.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니까 나와의 사랑, 나와의 신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순식간에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타락이 이 땅에 가져온 모든 깨어짐의 근본입니다. 성경은 사실상 하와의 이야기에 대해서 또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 둘 모두의 이후의 대화에 대해서 거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아, 두 사람은 이제는 말도 안 하고 살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하와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하와가 느꼈을 배신감을 상상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미웠을까요? 아,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단지 성경 속의 이야기의 한 자락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안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원하지만 서로를 불신합니다. 우리는 안정을 원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우리의 지위를 안전하게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을 쌓으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인정받으면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거절이나 버림받음에 그 상처를 겪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늘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미디어가 우리를 그러한 길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면서 더 공고하게 우리의 벽을 쌓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사랑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운데요. 사랑하기 두렵습니다. 과연 다시 사랑을 말하는 게 가능할까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실망하고 도무지 나는 더 이상 그러한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이미 선언한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먼저 두려움의 실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많은 것들이 두렵습니다. 사실은 21세기에 정말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서 아니 가까이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무시무시한 미사일들을 쏟아부으면서 죽이는 것을 매일같이 라이브로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사랑을 말하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일까요? 우리는 온갖 종류의 폭력과 범죄의 이야기들을 매일같이 뉴스로 보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사람들의 얼굴을 신문지에서 인터넷에서 매일같이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은 결코 믿을 수 없는 존재이며 사랑 같은 것은 없고 내 한 몸을 잘 지키고 아니 우리 가족 정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대 목표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안전한 동네로 이사 가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거기에서는 나의 지위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나의 안정된 직장이 필요하지. 맞아. 그걸 생각할 때 나는 더 성공해야 되고 더 번듯하게 살아가야 된다. 대단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안전한 삶을 위해서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두려움과 안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맹목적인 방향,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두려워하는 것은 형벌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의 근원은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끝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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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서 가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음 이후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은 죽음도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미래이고 죽음 이후의 심판이라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건너보지 못한 그러한 미지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안전을 추구한다는 것은 최대한 모든 것들을 통제 가능의 범위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죽음을 통제하기 어렵고 죽음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깊은 근원적인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모양의 두려움들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 우리가 내리는 많은 결정들이 그 두려움에 근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본질이신 사랑의 근거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거절받고 내가 상처받는 것까지도 초월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결정을 내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예수님이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느끼는 그 절망감과 그 깊은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경험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조금 올려서요. 4장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4장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이 여기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본질로서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창조 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타났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10절의 중반절을 보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은 잘못한 사람이 드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 한번 화 좀 풀어주십시오. 아, 좀 한번 봐주십시오. 하면서 드려야 되는 것이 화목제물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약에서 보여주는 제사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기를 대신할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속죄의 제사이고 화해의 제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서 예수님을,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등에 비수를 꽂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빌면서 온갖 제물을 드리면서 화해를 청하여도 받아줄까 말까 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죄에 따른 형벌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팔을 벌리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겠다고 십자가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런 대가도 원하지 않는다고, 내가 너를 위한 희생제물을 원하지 않는다고, 너가 너의 죄를 씻기 위해서 수많은 고행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억만금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준비하였다. 너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대신 십자가에 달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두려움을 뛰어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지가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이제 우리를 다시 사랑하는 존재로 부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을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강일 뿐더러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깨져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겠다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또한 회복하게 하겠다고, 서로의 불신과 반목을 넘어서서 다시 화평케 하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실 뿐더러 바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가 끝나더라도 저는 아무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요한도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이렇게 끝나면 10분 일찍 끝나고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7절과 1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담대함은 본질적으로 심판날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 또는 이 세상 끝 종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담대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쉽게 말하자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담대함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다. 근원적인 두려움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많은 두려움을 넘어서서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구절이 17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17절 후반부를 보시면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았지만 참 어려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한이 이 부분을 굉장히 모호하게 썼어요. 여기서 주께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분께서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한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단 얘기구나. 예수님과 우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뭔가 존재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연합되어 있다는 그 얘기구나.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측면에서 그러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러하신 분이라고 할 때 그 그러하신 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고 할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는 가운데 저는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라는 말씀에 좀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그냥 우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해도 됐는데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뭔가 단서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4장, 이 가까운 문맥 안에서 이 세상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이 연결되어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먼저 구절을 보십시오.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에 이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어서 세상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9절 초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 사랑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조금 내리셔서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절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어요? 구주로 보내셨어요. 구원자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랑을, 그 사랑 자체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허물을 껴안는 사랑이고 죄를 씻어주는 사랑이고 상처를 감내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세상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 후반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여기서 저는 일종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성부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달리 말하자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목격한 사람들, 곧 제자들, 사도들을 또한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언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또한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17절에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는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언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자들, 특별히 요한,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서두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만진 바 되었고 본 바 되었고 들은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직접 목격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도 이후의 교회, 이 서신을 받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지 못한 것을 믿음으로 증언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였음에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는 자로 세상 가운데 보냄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증언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걸 목격했으면 야 이거 진짜 내가 봤는데 그러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이 교회 말을 좀 더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목격이, 그 경험이 저에게 없잖아요.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언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 하나님이 또 그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사명의 문제입니다.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존재 목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교회는 사명을 다하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증언하기 위해 보낸받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감당하기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두려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광고를 보신 것처럼 다음 주에 헤세드의 날이라는 행사를 교회에서 처음으로 갖게 되죠. 제가 윤진수 목사님이 그 계획을, 행사 계획을 한 달 전인가 몇 달 전에 그 담임 목사님께 보고할 때 어쩌다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저게 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게 될까? 성도님들이 싫어하시지 않을까? 본당에 오신다고? 괜찮을까? 저한테 뭐가 있는 것입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사랑에 대한 두려움, 사랑이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실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력을 보고 우리 안에 근거가 있어서 이제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 그런 당위를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 가운데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것은 단지 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 그것도 맞는데요. 이 문맥을 생각해 보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21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세상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든 안전을 추구하고 자기 성을 높이 쌓아올리고 있습니다. 나만 살면 된다. 그것이 시대의 정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정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두려움이 사랑을 쫓아내고 있지만 교회는 사랑으로 두려움을 몰아내야 됩니다. 두려움이 우리 삶의 결정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많은 것이 두렵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너무 두려워요.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에 한번 발목 잡히면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과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은 오늘 요한일서의 표현대로 빌리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오늘 다시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영광의 빛 주
있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주께 사랑하시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